6절까지 말씀은 화평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신을 받을 때 또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편지에 내용이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지라는, 그러니까 편지에 담겨있는 글의 내용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편지의 내용이 기억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상황과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다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5월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제 누님이 혹시 내가 너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매일 써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그 저희 누나의 둘째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대 훈련 받을 때 매일 편지를 이렇게 한 통씩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내 동생한테도 이렇게 했었나? 라는 좀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이렇게 훈련소에서, 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 누나가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훈련 받고 이렇게 내무원에 들어오면 편지가 와 있어서 편지를 받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그때 받았던 편지를 읽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참고 이기라고 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소망이 있다, 이제 편안해진다, 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굉장히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아, 이 편지가 누나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훈련병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편지를 읽는다면 그 편지에 있는 모든 구절구절의 내용들이 아마 너무 쉽게 다 공감이 가고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신서,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는 그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와 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지금의 상황과 여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그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에 뭐 여러 가지 편지를 쓴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로마 교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거든요. 소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의 수는 적어지고 누가 많아지겠습니까? 이제 로마에 사는 이방인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렇게 교회에 두 부류의 어떤 교인들이 모여 있다 보면 항상 무엇이 어떤 문제가 불거지겠습니까? 서로 간에 알력과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유대인이라 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큰 제국을 이뤘던 그런 제국의 국민들이 또 민족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이 강한 두 부류가 한 교회에 있었으니 당연히 서로 분란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들에게 민족적 자랑을 내세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갖고 있는 율법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로마인은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부가 있다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화평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이뤘다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고 지켜서 그들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그들의 민족, 지식, 권세, 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파를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처럼 학연과 지연, 뭐 여러 가지 인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같은 고향이라고, 같은 동향이라고 서로 굉장히 친하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은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파당 아닌 파당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뭐 쉽게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그냥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런 것으로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으로 파당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파당을 짓게 되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위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게 구원이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런 화평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당연히 어떤 화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 간의 화평으로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하게 되면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이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람과 이 세상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그 이후의 죄의 결과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도 화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화평의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 과연 이런 화평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이런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형제들과 얼마나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필연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에 이렇게 화평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틀림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직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화평과 영광과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교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슨 특별히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국의 성지를 한번 순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었냐면 절두산, 거기 절두산에 갔었고 그 옆에 보면 또 외국인 또 묘지가 있어요. 그 외국인 묘지에는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것도 있어서 거기도 가봤고 또 제암리교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다.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역시 수많은 선교사들의 또 전도자들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순교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며 이런 연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욕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세상을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사람은 조정을 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욕심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일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핵심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들로만 온전히 우리는 조종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책을 주면서 이 책을 집어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사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100이면 100명 다 성경책을 집어 던지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뭐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를 믿은 것은 상관없고 이제 성경책을 한번 집어 던져봐라. 던지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로마 제국에서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목숨과 성경을 집어던지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 아마도 100이면 100명 다 성경을 집어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 가운데 순교를 택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목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결코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화평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화평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갔을 때야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은 모든 것을 낙관하는 그런 순진한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화평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커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커서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커서 뭐 가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린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비웃는 분 있습니까? 아니, 니까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무리 큰 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비웃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긴 어떨지 몰라도 그 아이는 커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는 커서 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는 커서 뭐 유명한 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그 소망은 결코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큰 어른에게 당신은 10년 뒤에 뭐가 되길 원합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비웃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이민원 이제 1세가 아직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빗나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원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손을 잘 못 드세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겸손하셔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딱 손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자기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저렇게 막 예배도 맨날 늦는 사람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대로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고 서로에게도 화평을 이루고 영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하실 때 굉장히 뭐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셨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망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 생각해보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도 감당하게 되고 능히 이겨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북극성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뭐 내비게이션 GPS 보고 북쪽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갔잖아요. 북극성이 우리를 계속 북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유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뭐 북쪽이 저 문 있는 곳이 북쪽이다 라고 하면 문까지는 우리가 북쪽으로 가지만 문을 지나고 나서는 북쪽으로 가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북극성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바로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잖아요. 물론 뭐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성은 아직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완성의 소망,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분도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을 소망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은 지 70년이 되신 분도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로마 교인들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서로 화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창립 41주년이 됩니다. 41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달려왔습니다. 우리 안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내용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도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도 일어나고 그래도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소망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이 소망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까지 41년의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앞으로 내딛으시는,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